예, 그 나라를 잃는다는 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정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참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그 절망의 역사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우리 사실 절망의 역사죠. 정말 참 많은 절망들을 겪었다 싶습니다. 일제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또 해방이 왔나 싶더니 우리끼리 전쟁이 나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절망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 역사가 사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남북 전쟁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요. 일제 강점기가 오래 지나지 않았기에 생생한 기억을 가진 민족입니다. 1909년에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이에 일본이 아주 화가 나서 정말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쏴 죽이고 한들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니 우리 그 대한 이 중고등 학생들까지 다 억지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그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우리로서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 고종 황제에게도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요. 이 고종은 처음에 야, 내가 직접 조문하면 이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하겠냐면서 대신에 칙사를 보내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압력에 못 이기고 직접 조문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원수와 다름없던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황제는 안중근의 장례식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직접 조문해야 했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이고 민족의 아픔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절망의 역사입니다. 정의사님, 어제 제 설교를 알려줬어요? 예, 농담입니다. 알려줬을 리가 없죠. 예. 정말 참 이렇게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 즉 아파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야말로 위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바울과 동역한 이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죠. 바울만큼 큰 사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은 그 위로의 은사를 가졌을 거예요. 이 바울은 사실 좀 강직한 성품이 있잖아요. 이제 강직한 성품이 때때로 좀 크게 이렇게 적합하지 못할 때가 위로할 때거든요. 위로하는 거에 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약해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잘 수습을 하고 다녔을지 그 동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필요한 것도 위로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것도 위로입니다. 주저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위로에서 나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뭐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보통 이제 큰 교회는 좀 그런 그 군대식 문화 군기가 셉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몇년 전에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뭐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 성격이 좀 군대식이었어요. 이래. 예. 부목사가 이 새벽 기도에 한 5분 지각했다. 그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따로 불러서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예. 뭐 놀랄 거 없어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뭐 예를 들면 부목사나 이 전도사에 대한 컴플레인이 뭐딱 귀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도 딱 부른대요. 그리고 뭐 주워 차든지 뺨을 때리든지 한다는 겁니다. 아 제가 물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 그뭐 대우가 좋고 그래 큰 교회라 해도 그런 일을 참고 어떻게 사역하냐 이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항상 때리고 나서 따로 부른대요. 몇 시간 뒤에 돈 봉투 한 30만 원딱 내민대요. 야뭐 목사 요새 피곤하지. 애 키운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닌가 한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한개 먹고 아침에 뺨 맞은 게싹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위로에 그 마음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내잘 되라고 그랬던 거구나 그랬던 거구나 예 아이 그돈 봉투에 넘어가 가지고 예 완전 군대식이 전형적인 그 당근과 채찍 전술 그 담임 목사가 그 군목 출신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안 그러면 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힌트는 위험하니까요.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아니, 저 같으면 돈 단발 그 던져버립니다. 내가 두 배로 주고 내가 때리지. 그거 맞아가면서 사용 못합니다. 예. 아, 저는 그런 거잘 못하겠어요. 예. 소위 그 군대 문화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참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부당함도 이저 참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뭐또 인내를 하면 인내일 수 있겠지요, 그죠? 그 인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선배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그 튼실한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올 여름에 저더러 이 부흥회 며칠 인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 날짜 맞춰 봅시다. 그 대우해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 선배는 진짜 뺨을 맞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뺨을 친다는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굴욕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뺨을 맞는다 이게 아니라 뺨 맞듯이 너희가 굴욕을 당할 것이다. 마치 고종이 안중근 의사의 장례식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을 조문해야 했던 굴욕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굴욕을 이 뺨을 때린다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재판자는 왕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 대표자를 말해요. 민족의 대표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굴욕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뺨맞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는 스케일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무척 익숙한 말씀이죠. 이를 우리는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는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이 700년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의 이런 예언 이후에 700년이 흐른 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촌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말이 그 촌이 아니라요. 진짜 이 정말 촌입니다. 베들레헴. 저 지난주 그 금요일에 그 신방을 마치고 함께 그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그 여전도 회장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이 정말 이 부산에서 온 사람을 촌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그날 충격이 커가지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 예. 제 옆에 그 최권사님 앉아 있었거든요. 제 최권사님 표정을 봤어요. 아, 권사님 전혀 충격받지 않은 표정인 겁니다. 예. 제가 물었어요. 최권사님 서울 토박이죠? 물으니까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하여튼 서울 교육청의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서울 토박이들이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2도시를 뭐라 배웁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배운 사람은 그 공부 열심히 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같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배운 사람은요. 부산하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 딱이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 제1의 항구도시. 예. 서울 토박이들 하면 그 부산 하면 뭐 해운대 하고 뭐 맨날 자갈치 시장이나 그 있는지 알지요? 우리도 그런데 잘안 갑니다. 자갈치 시장 있는데 안 가요. 예. 마트에서 생선 사 먹습니다. 자갈치 시장 안 가고 그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지요. 원래 그 알짜배기는 잘안 알려지는 법입니다. 그죠? 요즘은 너무 유명해졌는데 옛날에 보면 그잘 몰라요. 관광객들이 어디가 좋은지. 제 청년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코스가 있는데 황령산 아십니까? 부산에? 예, 아시네. 황령산 봉수대 이런데 아유 우리 바오만 성님 좋은 데다 다니셨네. 예. 거기 가면요 웬만하면 커플돼서 내려옵니다. 정말 기막힌 뭐 요즘은 근데 북적북적해요. 요즘 너무 알려져 가지고 그것도 막 언론에서 저도 이 남산태호 살셀수 없이 많이 가봤고요. 그 남산태호 거기 막그 자물쇠도 한개 채워놨어요. 막. 야경 좋다는 곳들 뭐 워커힐 호텔 그 저기 옥상에 야외 아이스링크 뭐 여수 밤바다 이런 데다 가봤어요. 제 황령산 봉수대만한 곳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야경으로는 정말 최고일 겁니다. 여기 가본 사람은 이 부산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야누스의 얼굴 같은 야경이구나. 도시의 한 측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방의 특색을 다볼수 있어요. 저쪽 바다 쪽, 여기 도심 쪽, 안 그러면 저쪽 뭐 내륙 쪽, 예. 거기서 이 감동을 받으면요, 아, 정말 이 부산이 제1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산은 촌이 아닙니다. 예. 예. 베들레헴은 촌이에요. 예. 마태는 이 예언자 미가의 말씀을 예수에 대한 해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는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언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예, 그 700년 뒤에 올릴 자기도 꼭이 예언자들이 꼭 무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언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이 스피커 역할이었으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은데 마태는 이를 정확히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자기가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합니다. 이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촌동네에서 족속 중에 작은 족속,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2절 끝에는 오실 메시아의 근본을 말씀합니다.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상고라고 하면 태고적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오래전. 우리는 이를 인간의 창조전, 즉 아담 창조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이 아담의 창조 이전에 있다면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죄라는 있는 것이,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까닭이 뭡니까? 죄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마귀의 논리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근본이 아담에게 있다면은 그 또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일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자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700년 뒤의 일을 자기도 깨닫지 못할 그 일을 예언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는 원죄가 해당될 수 없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자지만 근본은 다윗 이전, 아담 이전에 있기에 원죄를 추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고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있다라는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이 무한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할 수 없고 역사도 무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그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요.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독일 소설입니다. 이 미하엘 엔데, 모모. 혹시 아시죠? 다 봤죠? 예, 다 봤죠. 우리 어린 아이들 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예. 방학 때안 읽어본 사람들 있으면 혹시 우리 학생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거 뭐 반나절도 안 걸려요. 되게 재밌습니다. 동화거든요. 빌려보지 말고 사보세요. 예. 제가 빌려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책은 사서 두고 보는 겁니다. 이 여러분 좋아하는 해리포터 그런 거는 빌려보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책은 사놓는 거예요. 예.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이 설교 준비한다고 어제 뒤적거리다가 한참 빠져서 봤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혹 보실 분들은 한글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둔 판이거든요. 근데 그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참그 아이 같은 동화지만 이 철학적 이야기, 특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깊이 다루어져 있는 동화입니다. 유치하지만 여기에 막 회색 신사들이 나옵니다. 이 신사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거죠. 훔친다는 게그 사람의 시간을 진짜 싹싹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부지런히 살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계만 보고 다녀요. 막 부지런하게. 아이고, 가야 된다 싶고, 막, 예, 뭐 해야 된다.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됩니다. 아, 이제 가난에서 탈피하게 돼요. 부유해져서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정작 삶의 의미는 상실합니다. 꿈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꿈이라는 말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 시간을 썩어가는 것들로 다 바꾸었거든요. 이 회색 신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요, 막 좋은 집으로 바꿨어요. 내 시간 20년 막 들여가지고 좋은 집 바꾸고, 내 시간 10년 들여가지고 막 좋은 차 바꾸고. 이제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 자기 삶의 의미, 꿈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회색 신사들이 이 시간을 훔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죠. 내 인생 10년 바쳐가 집한채 사게 만들고 또 10년 바쳐가지고 땅하고 바꾸게 만들고 내 시간을 나중에 바꿀 시간이 없어지면요 이 소설 속에서는 그냥 싹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증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죽는 것을 표현한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시간은 시계나 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모라는 그 꼬마 여자아이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꿈에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시간을 담으라는 말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은 뭐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에 시간이 있다. 내가 내 영혼을 담아서 지금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미룰 수 없는 까닭은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보낸 시간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써버린 시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없어진 시간이에요. 내 시간 바쳐가지고 자동차 한대 사면 그 시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대신에 내한테는 자동차가 남아있죠. 그 시간만큼은 없어져 있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한 지금 이 순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물론 모모에서 그런 그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나오는 이 예배 시간,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 교환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이 그 회색 신사 같지 않습니까? 회색 신사처럼 늘 우리 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 시간을 돈으로 사고자 합니다. 야, 시급 이만큼 쳐줄게. 한 달에 월급 이만큼 쳐줄게. 너 시간 좀 사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교환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시간 앉아 있은들 최저시급이 나옵니까? 직장에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뭐 내내 뭐 사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때때로 멍 때릴 때도 있고 뭐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을 때도 있겠지요. 교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영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같은 것. 영원과 맞닿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곧 영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의 기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될수 있고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영혼에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얼핏얼핏 맛보게 됩니다. 아, 이 시간은 결코 흘러가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맛보며 살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때 천국을 맛봅니다. 천국을 느낍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이 순간. 참으로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천국을 맛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럴 때는 뭐 정말 뭐 죽어도 뭐 상관이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모인 이 메시아의 탄생에는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아담 이전에 근원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처럼 살다 가셨지만 영원에 맞닿아 있는 시간을 살다 올라가신 그분, 이보다 더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 이전에 근원을 두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에 맞닿은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 말고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 있어요. 여러분 다들 그 시간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아유, 나한테 딱 5분만 있었으면. 저는 진짜 그 5분이 소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축구 볼 때마다 아, 5분만 더 있었으면 5분만 추가 시간. 예. 이더 뒤집을 수 있을 텐데.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꺼지지 않는 소망을 심어 주셨다 하는데요. 가끔씩 어른들에게 꿈을 물으면 당황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없거든요. 이 회색 신사들한테 시간을 뺏겨 버렸단 말입니다. 내 시간과 다른 가치들과 다 바꿔버렸어요. 꿈을 구해야 합니다. 꿈과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커서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겠다. 이런 꿈 말고요. 그런 꿈은 그 시간과 바꾸는 꿈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려면 그 나이 40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바꾸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바꾸는 꿈이 아니라 지금이 영원히 되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소망이 싹틉니다. 이 소망은 영원과 맞닿은 소망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곧 영원히 되는 순간으로 바꿉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썩지 않는 시간,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모모라는 그 귀여운 그 아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늘 남에게 자기 시간을 열어주거든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보세요. 이 소설 속이 그렇죠. 마지막에는 막 아저씨들이 그 아이들이 막 길을 건너면은 막 천천히 기다려주는, 막 웃으면서 막 기다려줘요. 막 재촉하지 않고. 그런 이 영혼의 시간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 싶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에서 뺨 맞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뺨을 맞은 것도 있지만 진리를 멸시하는 문화 속에서 억울하게 뺨을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맞았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할 때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더 억울합니다. 우리말로 말로는 그 한 맺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이런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촌동네에서. 얼마나 이 극적인 정말 드라마죠. 그 위대한 분이 촌에서 왔다는 것. 이런 건 극적인 소식입니다. 반전이죠. 축구에서 독일이 한국을 이긴 게 뉴스가 되는가? 뉴스가 그거 안 되죠. 그죠? 그게 무슨 뉴스거리예요. 근데 한국이 독일 이기면은 그 뉴스 됩니다. 반전이거든요. 아무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죠? 그 독일 버스 안에서 그 광고판을 그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광고판에 뭐라고 해놨냐니까, 이제 이번에 독일이 그 네이션스 리그에 나가는데 거기에 수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없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번 여름에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버스 해놨더라고요. 예. 인터내셔널 리그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없다고. 예. 예수님도 이런 뉴스거리처럼 탄생하신 겁니다. 가장 주목하지 않는 촌 동네에, 그것도 여관방도 없어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러나 끝으로 우리는요, 이런 위로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로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위로 받으면은 계속 받고 싶습니다. 이 중독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뺨 맞은 자와 같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를 제자 삼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꾸 울고 막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위로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제 학생 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인데 과로가, 백수가 과로 산다고. 예. 다행히도 그때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아내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 친구 센스가 좋지요. 그러니까 막 친구를 둘라면 이런 친구를 둬야 돼. 이 친구가 막 제가 죽을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어놨는지요. 다음날 아침에 저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지금 아내가 일찍 죽을 싸들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든지, 어느 정도로 좋냐니까 제가 막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퇴원 안 하고 싶다. 예. 나 그냥 병원에 이렇게 계속 죽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근데 이 눈치도 없는 간호사가 제가 너무 건강하다고 빨리 오후에 나가라. 그날 오후에 바로 퇴원했습니다. 아이, 또 낫긴 엄청 빨리 났네. 그 위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위로만 받고 싶구나. 아, 병원에서 계속 누워만 있고 싶다. 그녀가 아침마다 와준다면. 건강한 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도 죽이 안 나와요. 죽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스스로 자생해야 돼요. 예, 아프면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집안 분위기 우중충하게 떨어진다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막 먹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분 내고. 예, 자생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 사람은 그래 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야 돼요. 예,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예,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아주 이 건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순교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 걱정하지 말고 네 죽을 생각해라. 말은 그래도 저도 얼마나 이 정신이 나약한지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우체국은 일하대요. 그죠? 우체국은 일하더라고요. 편지가 한 통이 딱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살짝 이런 점이 우려되니까 이제 의사랑 좀 상의를 해봐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별거 없네 하고 딱 접어놨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한 시간 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 온갖 상상, 예, 아, 막 혼자서 힘을 낸다고 힘을 냈다가 야 그래 한번 살지 두번 사나 아, 별거 아니다 막 힘을 냈다가 설교 본문은 위로에 대한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 예, 얼마나 약합니까? 평소 그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뭘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실까?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되시지 뭘 그래 걱정을 하나 했는데 저에 대한 결과가 딱 나오니까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참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죠. 하지만 위로에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수께서는 여기저기 뺨맞은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에 중독돼가지고요 계속 입원해 있으려면 안 돼요.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살릴 수 없거든요. 병자가 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에 저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감싸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감싸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지만 아직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면서요. 서로를 살려주어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보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또 위로자가 되어서 자기가 위로와 이 세상에 얼마나 자기가 이 스스로 위로가 필요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을요. 우리가 나아가서 위로하면서 치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나름대로 날을 정해서 오늘을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성육신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여기저기서 뺨맞은 자와 같은 억울한 우리를 위해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었기에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휩싸이고 이 인생 살면서 결코 나는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위로가 귓전으로 들리고 오히려 성가시게 느껴질 때조차 주님, 우리를 위로하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셔서 폭력이 있는 곳에 평화로 위로하게 하시며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함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무식하고 천박한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